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마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 말씀을 잘 따라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 가까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 청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사무엘 강의 시간부터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에 이렇게 별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록을 우리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크린을 통해서 부록의 전체 개요를 좀 살피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무엘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서를 다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비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제일 첫째 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A와 A'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주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루는 주제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입니다.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밑에서부터 또 두 번째 줄 B와 B'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내용은 두 번째 주제인데 블레셋 전쟁에 참여한 그 용사들의 전적과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운데 중앙부로 들어가면 C와 C 프라임으로 표시되어 있죠. 빨강색입니다. 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또 한 부분에서는 다윗의 그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그 사람들의 수를 열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을 위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우리 신자의 삶의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게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저자가 이제 그 겉을 감싸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부터 점점 더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신자의 살아가야 할 방향성,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 때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표현 기법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법을 쓰면은 유익한 것이 뭐냐면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들여도 혼동스럽지 않게 메시지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는 뭐냐면 이런 구조로 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이제 혼동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24장이라고 하면 이제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장이지만 이 부록의 겉을 싸고 있는 첫 번째 주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21장에 이어서 오늘 24장을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24장 내용이 무척 많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오늘 저녁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흥미롭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네.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징계를 내리시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실수와 잘못의 결과로 아주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결과 앞에서 아, 이거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바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그래서 나를 믿는지 의지하는지 알려고 했다. 그리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도 그 사실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실수와 잘못을 그냥 우리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개입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될는지, 혹은 아,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될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하신 그 일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험입니다. 다윗은 물론 개인적인 그 회복의 경험을 넘어서 자신의 왕국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왕국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에서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에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고 더 큰 스케일과 더 큰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시라는 말을 하셨죠. 다시라는 말을 했는데 썼는데 그것은 2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저자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감동이랑 조금 다른 의미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감동이라는 의미, 말의 뜻은 찌르다, 자극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충동질하셔서 이렇게 하게끔 만드셨다, 뭐 강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이 그런 마음이 슬쩍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임해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다윗이 슬그머니 곁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보니까 왕국의 기반이 잡히고 그리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에게 슬쩍 들어온 생각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라면 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또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내 논문을 얼마나 썼나 하고 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세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좀 이 정도면은 은근히 내 분야에서 좀 잘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여기서 좀 성공했다고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자신에게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세워보고 싶은 것이죠. 이때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자기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구조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인구를, 자기 백성의 인구를 좀 조사하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보겠다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잘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사상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승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선포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임할 때 자기 군사력이나 아니면 그 자기 나라의 힘을 믿지 않고 전쟁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평강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한번 평가해서 내 군대가 그래도 이 정도 됐으니까 승리를 가져왔었겠지, 앞으로도 이 정도 군사력이면 누구에도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겠지,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인간 중심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연히 여호와의 전쟁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 중심의 생각이 다윗에게 계속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가히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힘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그 근원이 또 활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밀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알량하게 남아있는 내 자원, 나의 리소스, 또 나의 능력 이것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밀어내버려지게 되면 그럼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 자체, 왕의 통치 자체에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정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와 별반 다 차이가 없는,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똑같은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재앙이죠. 세 번째로는 다윗이 다윗 언약을 수혜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사무엘 강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윗 언약의 수혜를 받았는데 그 수혜를 포기하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뭐 골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축복과 절대 성취를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바로 지금 다윗에게 슬쩍 들어왔던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에 치우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죠. 앞에 이러한 결과들이 불보듯이 뻔하게 하나님 눈에는 보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다윗에게 슬쩍 들어온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에까지 나가게 된 그런 인간적인 태도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살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언급한 자기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굉장히 그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것인데요. 사람이 자기 능력과 노고와 또 업적을 의지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성향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Self-righteousness,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이 자기의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도 아주 구원받기에 큰 해가 되는 것이거니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자기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아주 해악이 되는 요소입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있는 자기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기의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그 확고한 자만의 성향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자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진 못했고 수준에 다다르진 못했어도 나는 내가 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나는 가야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것이라는 그 타락한 지성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대로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 자기의처럼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자라도 자기의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들에게 정신 교육하기를 자기의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남보다 앞서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많이 가져야 할 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의의를 부추겨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비도덕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인간들은 자기 의의가 그래도 도덕적인 그런 지침과 규범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하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당도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알량한 도덕적 만족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이래도 그렇게 선하잖아. 나만한 사람이 있어? 물론 있겠지만 많어?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일시적인 성취도 이룰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성취의 그런 어떤 만족 외에는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인간의 온전한 진정한 행복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주 뒤에 침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침례식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공적으로 이제 자신이 몸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는 나의 자기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의 의의는 이제 없는 의의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공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수많은 종류의 자기 의의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도덕적 수준을 자기 의의로 가진 사람, 남보다 큰 능력을 자기 의의로 가진 사람, 재물이 많은 것을, 지식이 있는 것을, 인기가 있는 것을, 높은 직위를 자기 의의로 소유한 자들이 전부입니다. 자기 의의란 교만과도 밀접하고 그리고 우월감과도 밀접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죠. 근데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자기 의의를 이루지 못해서 실망한 것, 또 남보다 우월하지 못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이것도 다 자기 의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망하고 열등감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강렬하게 자기 의의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뚜렷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실망했고 열등감을 가진 것이 긍휼과 동정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고쳐야 할 우리 심성의 지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도 가장 무서운 적은 이 자기 안에 남아있는 자기 의의 성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고 자기 의의를 버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너무나 많고 자기 의의가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의의라는 것이 집에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를 단번에 치워버리듯이 그렇게 치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깔리고 짙게 물들어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라는 것은 이게 짧은 시간에 단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서서히 그 빛깔이 바래지는 것이라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옅게 아주 뭐 보일랑말랑하게 얼룩져 있을지언정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옅게 그것이 많이 사라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성령의 더 강한 조명을 받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옅게 얼룩진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자기의로 회개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골똘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믿을지언정 하나님은 못 믿는 자들의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요즘 매일 성경으로 사도행전 큐티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어저께 본문에 보면 그저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죠. 그 속에 보니까 율법에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난 이거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먹어라. 그런데도 나는 이런 부정한 것들 입에 댄 적도 없고 이런 것들 내가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거 안 먹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시고 자기는 더럽다고 말하면 누가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은 늘상 하나님과 이렇게 텐션 가운데 있고 긴장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이해가 안 간다, 자 하나님은 또 원망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의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치명적인데, 근데 사람에게도 끼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즉각 도움이 되실 뭐 그런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의의가 가득 찬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업적을 자랑한다거나 자기가 이런 것 저런 것 했다고 그리고 내세우는 사람을 좋아하시냐라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은 뭐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뭐 저는 꼭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된 사람이니까 자기 방식과 자기 말을 들으라고 은근히 아니면 대놓고 조종하려는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행태를 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좋아하시냐고요. 자기 의의 증상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뭐 내 직장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뭐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뭐 아니면 길거리 가면서 어떤 낯선 사람을 보아서든지 보는 자리에서든지 아, 나는 적어도 저 사람 같지는 않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기준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죠. 일을 저렇게밖에 못해? 여태까지 뭘 보고 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자는 도대체 삶의 기준이 있어 없어? 뭐 자기 뭐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자기 식대로 따라오는 사람 몇 사람 말고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곰곰이 생각해서 몇 숫자 몇 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 정도라면 그 사람은 자기 의의가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 종교적 영역에서 자기 의의를 교묘하게 나타낼 수 있죠. 아까 베드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과거의 행적이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실하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경건해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죠. 율법을 제시하고 내 경건의 훈련을 제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라는 거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 의의 대표적인 위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종교적인 그 자기 의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뭐 가난했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율법에 대한 지식,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되었다, 이것 하나로 자랑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속고서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와 같이 존경하고 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죠.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막 예수님께 따지고 들어와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에서 조차도 십일조를 떼서 드리되, 이런 말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 없었지만 또 그들처럼 실제로 본질을 버렸던 자들도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아내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율법이었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길러낸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가 강하게 만든 국방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할 때 방임해 두셨습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과 그리고 부하들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아홉 달이 넘게 뭐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굉장히 흥분해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막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온통 거기에 이제 몰두해 있었겠죠. 마침내 요압이 돌아와서 인구도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칼을 빼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 80만, 그리고 유다에는 50만, 합이 130만입니다. 뭐 역대기에는 조금 더 다른 숫자로 나와 있지만 하여튼 이 두 숫자 모두 다 예전 광야 시대 때 그 훈련받지 못하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 60만과는 질적으로나 수적으로 월등하게 높아진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잠깐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갑자기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또 들어왔습니다. 슬쩍 들어온 자기의 마음, 또 어느샌가 모르게 들어온 회개의 마음, 이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기 의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하는 9개월 넘는 시간 동안에 전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2년 동안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9개월이죠.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자기 스스로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비록 잘못을 다 행한 후지만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고 그것을 딛고 그 딛을 수 있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딛고 그것을 반대로 치고, 수영 선수가 그 턴할 때 탁 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그 사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 이것이 지금 사무엘 저자가 신자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뭐 성숙하게 되는 것이 뭐 많은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도상에 우리의 성숙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정말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남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비추임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뭐 그런 적이 좀 있으시긴 하죠. 만약에 한 번도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징계를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개하면은 징계를 안 하시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세 개의 옵션을 주셨는데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택해졌죠. 3일 동안 백성이 당할 이제 온역, 즉 전염병을 이제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이죠. 어떤 전염병으로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 전염병으로 300명이 죽었다 이렇게 해도 큰 뉴스인데 지금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천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막 이제 그 전염병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앓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더욱 멸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하고 천사를 말립니다.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뭐 후회하시고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재앙을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온역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여파가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크게 앓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무리를 치지 마시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십시오. 차라리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도자다운 간청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빗나간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틀린 기도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구조사를 허용하셔서 온역의 재앙이 가져오게까지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를 놓치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럼 백성들을 다 살려주고 너와 내 아비 집을 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해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진행과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도를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다윗이 알지 못하자 이번에는 선지자 갓을 동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저녁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말씀드리면 또 이만큼 온 시간만큼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아, 우리 광고 시간, 주일 예배 시간 광고 시간이 있으니까 광고하고 또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중대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속에서 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저녁에 다룰 내용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자기 의가 이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또다시 끌고 가신다라는 그 위대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는 나의 삶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총력을 다해서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종 다윗과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의를 싫어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두 주인을 허락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가 처리되어가는 과정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 현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 일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 안에서도 이 자기의라는 큰 대적자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멈추게 한다라는 사실까지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의를 여태까지 부리며 살아왔던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런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 이러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의탁드리고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